안녕하십니까.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권순용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읽을 책은 피터 한트케의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왜 이 책을 골랐냐면 요즘 한창 이슈인 K리그 승부 조작 때문에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승부 조작한 그 선수들 중에 이제 그 수비수와 골키퍼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은 골키퍼가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이 소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 좀 연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뭐랄까요. 이 선수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축구선수로는 먹고 살 수 없었던, 그래서 엄청 불안했던 그런 어떤 상황을 이 제목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줄이고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는 공이 라인 위로 굴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전에 꽤 유명한 골키퍼였던 요제프 블로흐는 건축공사장에서 조립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하러 가서는 자신이 해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일꾼들이 모여있는 대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침 오전 새참을 먹고 있던 현장 감독이 그를 힐끗 올려다보는 순간 그는 그것을 해고 표시로 이해하고 공사장을 떠났다. 그는 길에서 팔을 높이 쳐들었다. 그러나 옆으로 지나가는 차는 택시가 아니었다. 사실 블로우가 택시를 부르려고 팔을 높이 들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다. 블로우는 고개를 돌렸다. 택시 한 대가 뒤에 서더니 그에게 빨리 타라고 했다. 블로우는 몸을 돌려 차를 타고 나시마르크트로 가자고 했다. 화창한 10월 어느 날이었다. 블로흐는 노점 판매대에서 따끈한 소세지를 시켜 먹은 후 그 사이를 지나 극장 쪽으로 갔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되도록 많은 걸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극장 안으로 들어와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말없이 회전 접시에 돈을 올려놓자 여자 매표원도 말없이 자연스럽게 극장표를 회전 접시에 담아 건네줬는데 그는 한참 후에야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화면 곁에서 불이 밝게 들어와 있는 숫자판 전자시계를 발견했다. 영화 상영 중에 종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영화 속에서 울린 것인지 아니면 나시마르크트의 주변에 있는 교회 탑에서 울린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다시 길로 나와 이 계절에 값이 특별히 싼 포도 한 송이를 샀다. 길을 걸어가면서 포도를 먹고 껍질은 뱉어버렸다. 첫 번째로 들른 호텔에서는 그가 서류 가방만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방이 없다고 했다. 옆 골목에 있는 두 번째 호텔의 안내인은 그를 위쪽 방으로 안내했다. 안내인이 방에서 나가자 블로흐는 침대에 누워 곧 잠이 들었다. 저녁에 그는 호텔에서 나와 술을 마셨다. 후에 술이 깨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들은 대부분 시내에 살고 있지 않아서 전화통에 넣은 동전은 반환되지 않았고 잔돈은 금세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는 길가에 서 있는 순경을 움직이게 해볼 요량으로 인사를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블로우는 아마 자기가 길 저편에서 소리친 말을 순경이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해서 그럴 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여자 매표원이 극장표가 담긴 회전 접시를 그에게 돌린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그때 여자 매표원의 민첩한 행동에 놀라 회전 접시에서 극장표를 못 짚고 거의 놓칠 뻔했다. 그는 그 매표원을 만나러 가기로 작정했다. 그가 극장으로 다시 왔을 때 전광판의 불은 꺼져 있었다. 블로우는 한 남자가 사다리에 올라서서 내일 상영작으로 간판 제목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새 영화 제목이 다 정돈되어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호텔로 돌아왔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블로흐는 호텔에 하루도 묵기로 결정했다. 아침을 제공하는 호텔 식당에는 미국인 부부 한 쌍과 블로흐뿐이었다. 잠시 동안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이전에 팀에서 경기를 하러 몇 번 뉴욕에 간 적이 있어서 영어를 웬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신문을 사러 급히 밖으로 나왔다. 이날 신문은 주말판도 같이 들어있어서 꽤 묵직했다. 그는 신문을 접지 않고 팔 안쪽에 낀 채 호텔로 돌아와서 이미 정리를 끝낸 식탁에 다시 앉아 신문 사이에 끼어있는 광고지들을 주변에 치워놓았다.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서였다. 밖으로는 두 사람이 두툼한 신문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이 미국인 부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조금 전 호텔 식당에서 자기 앞에 있던 그들을 밖에서는 얼른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카페에서 그는 커피를 마실 때 갖다주는 냉수를 천천히 마셨다. 이따금 일어서서 특별 지정석 의자와 탁자 위에 쌓아놓은 잡지들 가운데 화보 잡지를 한 권씩 집어왔다. 여저고문이 그의 옆에 쌓여있는 잡지들을 집어들고 가면서 신문용 탁자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잡지를 끝까지 보는 게 힘들었지만 책을 다 읽기 전에는 옆으로 밀어놓지 못하는 블로흐는 도중에 잠깐 길거리를 바라보곤 했다. 잡지의 사진들과 변화하는 바깥 풍경 사이의 대조는 그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밖으로 나올 때 잡지를 신문용 탁자 위에 갖다 놓았다. 나시 마르크트의 가게들은 벌써 문을 닫았다. 블로흐는 발에 걸리는 버려진 채소나 과일들을 아무렇게나 툭툭 차면서 걸어갔다. 가다가 가게들 사이에서 소변을 보았다. 목조 임시 건물의 벽 곳곳이 소변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전날 뱉어놓았던 포도 껍질들이 아직도 인도 위에 널려 있었다. 블로우가 여자 외표원 앞에 있는 접시 위에 지폐를 올려놓자 지폐는 회전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블로우는 무슨 말인가를 했다. 여자 매표원이 대답했다. 그는 다시 무슨 말을 했다. 그것이 좀 이례적으로 들려서 그랬는지 여자 매표원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말하도록 두었다. 극장 안에서 블로우는 그녀 곁에 있던 초설책과 전기치사 도구를 떠올렸다. 그는 몸을 뒤로 기대고 앉아 화면 속에서 진행되는 화면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오후 늦게 그는 지하철을 타고 경기장으로 갔다. 입석표를 사서 들어가 아직 버리지 않고 들고 있던 신문지를 깔고 앉았다. 앞의 관객들이 그의 시야를 가렸지만 별로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관중들이 자리에 앉았다. 블로우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관중 속에 휩쓸리기 싫어서 깔고 앉았던 신문지 위에 맥주병을 세워놓고 경기 종료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기 전에 경기장을 나왔다. 경기장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버스와 전차들이 그것은 굉장히 인기 있는 시합이었다. 그에게는 퍽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열차에 들어가 앉았다. 심판이 경기를 연장시켰나? 블로우가 눈을 들어 밖을 보았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숙였다.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종료 호루라기 소리가 세 번 길게 울린 것과 거의 동시에 운전사들과 차장들이 버스와 전차에 올라탔고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우르르 빠져나왔다. 마치 경기장으로 맥주병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동시에 먼지가 유리창으로 휘몰아쳤다. 블로흐는 극장에서 몸을 뒤로 기대고 앉아서 그랬듯이 지금은 앞으로 허리를 수그리고 앉아 관중들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극장에서처럼 그는 영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막 경기장 조명이 켜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러오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는 야간 경기에는 서투른 골키퍼였다. 시내에서 한참 공중전화박스를 찾다가 빈 곳을 한 군데 발견했는데 수화기가 땅으로 늘어져 있었다. 그래서 다른 전화박스를 찾으며 계속 걸어갔다. 마침내 그는 서부역에서 전화를 걸 수 있었다.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아무하고도 연결이 안 되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까지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부역 근처에 있는 블로어가 알기로 뮤직박스가 있는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는 여자가 올 때까지 뮤직박스에 돈을 넣거나 다른 사람들이 돈을 넣고 누르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사이 벽에 걸린 축구선수들의 사진과 사인도 구경했다. 그 음식점은 몇 년 전에 국가대표팀의 공격수였던 사람이 경영하던 것이었는데 그는 미국 선수연맹의 어느 팀 소속 트레이너로 바다를 건너갔다가 그 리그가 해체된 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블로우는 뮤직박스 옆 탁자에 앉아 맹목적으로 손을 뒤로 뻗어 똑같은 판만 계속 들고 있는 어떤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음식점을 나와 가까운 건물의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문들이 모두 닫혀 있었다. 마침 문 하나가 열렸는데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로 보아 두 번째 문 뒤에서는 예배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블로흐는 맨 2층으로 가는 단추를 눌렀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가씨가 내리겠다고 했다. 블로흐는 다시 1층으로 가는 단추를 눌렀다. 그들은 내려서 계단에 서 있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좀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같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다락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거리로 나왔다. 블로우는 잠시 아가씨 곁에서 같이 걸어가다가 몸을 돌려 다시 음식점으로 돌아갔다. 전화로 만나자고 했던 여자는 외투를 입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블로우는 자동 뮤직박스 옆 식탁에 혼자 앉아 기다리고 있는 아가씨의 친구에게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설명해주고 그녀와 함께 음식점을 나왔다. 블로우가 말했다. 당신은 외투를 입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외투 없이 같이 걷자니 좀 이상스럽군. 여자는 그와 팔짱을 꼈다. 그는 팔짱을 풀기 위해 무엇인가를 향해 손가락질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무엇을 가리켜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불쑥 석간 신문을 사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거리 저 거리를 다니면서 신문팔이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은 버스를 타고 남부역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 신문 파는 가게에는 벌써 문이 닫혀 있었다. 블로우는 곁으로 놀란 티를 냈는데 실제로도 놀랐다. 버스에서 핸드백을 열고 여러 가지 물건을 뒤적이면서 기분이 편치 않다는 것을 내비치는 여자에게 블로우는 호텔에 쪽지 하나 맡기고 와야 하는데 잊고 있었네 하고 말했다. 쪽지라느니 맡겨놓다라느니 하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하여간 그는 혼자 택시를 타고 나시마르크트로 돌아왔다. 영화관은 토요일에 야간 상영도 했는데 블로우는 너무 일찍 왔다. 그는 근처에 있는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들어가 선 자세로 프리카델레를 먹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여직원에게 익살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 했으나 시간이 다 되어 이야기를 끝내지도 못한 채 돈을 치렀다. 여종업원은 웃었다. 길에서 그는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돈 좀 빌려달라며 블로우를 졸랐다. 블로우는 욕을 했다. 술에 취해 있던 그 사람이 블로우의 옷소매를 붙잡았는데 그때 거리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취객은 놀라서 손을 놓았다. 극장의 전광판이 꺼져서 그렇다는 걸 안 블로우는 잡혀있던 손에서 벗어나자 재빨리 그곳을 떠났다. 그는 극장 앞에서 여자 매표원을 만났는데 그녀는 어떤 남자와 함께 자동차에 타고 있었다. 블로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동차 조수석에 앉은 그녀는 깔고 앉은 옷을 바르게 펴면서 블로우에게 아른 채 했다. 적어도 블로우는 그것을 응답으로 이해했다. 그뿐이었다. 그녀가 문을 닫자 자동차는 떠났다. 블로우는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 대기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그가 열쇠 보관함에서 열쇠를 뽑아 들자 접힌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펴보니 계산서였다. 손에 쪽지를 들고 대기실에 서서 문 옆에 있는 몇 개의 트렁크를 쳐다보고 있을 때 물건 보관실에서 안내인이 나왔다. 블로우는 신문 없냐고 물으면서 문이 열려있는 보관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내인은 대기실에서 가져온 의자 위에 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안내인은 문을 닫았다. 그래서 수프 접시가 놓여있는 작은 삼각 사다리의 윗부분밖에 보이지 않았다. 안내인은 제자리로 가앉으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블로우는 이미 그의 문 닫는 행동을 거절하는 대답으로 여기고 계단을 올라가 자기 방으로 갔다. 오른쪽 긴 복도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 앞에 신발이 놓여 있었다. 방에서 그는 끈을 풀지 않은 제 구두를 벗어 문 앞에다 내놓았다. 그러고는 침대에 누워 곧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 때문에 잠이 깨었다. 아니 어쩌면 갑작스레 잠을 깨면서 너무 놀라 옆방의 말소리를 싸우는 소리로 잘못 들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한 대 쳤다. 그때 수돗물 트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수돗물이 잠기고 조용해졌다. 그는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블로우는 전화 소리에 잠을 깼다. 하룻밤 더 머물 것인지를 묻는 전화였다. 그는 바닥에 놓여있는 소류 가방을 바라보면서 그 방에는 트렁크를 넣어두는 장이 없었다.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침 일요일이라서 닦아놓지 않은 구두를 복도에서 들고 나와 신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채 호텔을 나왔다. 그는 서부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전기 면도기로 면도를 했다. 그리고 샤워실에서 샤워를 했다. 옷을 입으며 신문의 스포츠면과 사건 기사를 읽었다. 계속해서 기사를 읽으며 조금 있다 보니 샤워실 주변은 아주 조용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옷을 다 입고 샤워실 벽에 몸을 기댄 채 구둣발로 나무 벤치를 밀었다. 샤워실 청소를 담당하는 여자가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왜 그러냐고 물었다. 블로우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그래도 대답하지 않자 여자는 밖에서 수건으로 혹은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문 손잡이를 한 대 갈기고는 가버렸다. 블로우는 선체로 신문을 끝까지 다 읽었다. 역 앞에 광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어느 시골 경기의 심판을 보기 위해 교회로 가는 길이었다. 블로우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고 자기도 선심을 볼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다. 그가 배낭의 줄을 풀고 심판 복장 한 벌과 레몬 한 꾸러미를 보여주었을 때에도 블로우는 마찬가지로 이 물건들 역시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가게 된다면 자기가 배낭을 들고 가겠다고 했다. 블로우는 그 사람과 교회선 열차를 타고 배낭을 무릎 위에 놓고 앉았지만 점심시간이라 찻간이 거의 비어있어서 아직도 모든 것이 농담 같았다. 텅 빈 찻간과 자신의 장난스러운 행동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자신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지인이 배낭을 가지고 교회선을 탔다는 것, 블로우도 같이 탔다는 것, 그들이 함께 교회의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블로우가 말했듯이 실제로 축구장에 함께 갔다는 것, 그 경기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혼자 도시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블로우에게는 경기와 심판 양편의 속임수처럼 생각되었다. 이 모든 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블로우는 생각했다. 다행히 역 앞 광장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는 공연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불러오는 답답해졌다. 그는 계절적으로는 영업할 때가 아닌데 문이 열려있는 공원 커피숍에 들어가 맥주를 한 잔 주문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맥주를 가져오지 않자 그냥 나왔다. 식탁포를 덮지 않은 철제 식탁이 그의 눈을 부시게 했다. 그는 음식점의 창가에 섰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도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누군가가 그를 돌아다 보자 그는 그곳을 떠났다. 프라터에서 그는 싸움을 벌였다. 젊은 녀석 하나가 뒤에서 재빠르게 조끼를 팔 뒤로 끌어당겼고 다른 녀석은 머리로 그의 턱을 들이받았다. 블로우는 약간 비틀대다가 앞에 있는 녀석에게 다가가 발길질로 응수했다. 두 녀석은 그를 과자 가게로 끌고 가 두들겨 패서 넘어뜨렸다. 그가 쓰러지자 그들은 가버렸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얼굴과 옷을 닦았다. 그는 2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TV에 스포츠 뉴스가 나올 때까지 당구를 쳤다. 불러오는 여직원에게 TV를 켜달라고 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아무 관심이 없는 양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와 아무거나 한잔 하자고 정했다. 그녀는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듯한 뒷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블로우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도 밖으로 따라 나왔다. 나시 마르크트로 돌아와 가게들 뒤에 아무렇게나 쌓여놓은 텅 빈 과채 상자를 보고 있자니 재미있는 익사를 보는 듯했다. 무언의 위트 하고 생각했다. 블로우는 무언 풍자극을 즐겨보았다. 위장된 또는 과장된 행동의 인상은 배낭 속에 심판용 호루라기를 넣어 다니는 그런 과장된 행동 하고 블로우는 생각했다. 희극 배우가 길을 지나가다가 고물가게에서 우연히 트럼펫 하나를 집어들고 시험삼아 불어보면서 이 트럼펫과 다른 물건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재인식하는 영화 속 장면을 보자 비로소 사라졌다. 그는 마음이 안정되었다. 블로우는 영화관에서 나와 나시 마르크트에 있는 점포들 사이에서 매표원 아가씨를 기다렸다. 잠시 후 마지막 회 상영이 시작되자 그녀는 영화관에서 나왔다. 점포들 사이에서 갑자기 마주치면 그녀가 놀랄까봐 밝은 곳으로 나올 때까지 상자 위에 앉아있었다. 함성문이 닫힌 점포들 중 한 곳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그 점포의 전화번호는 닫힌 함성문 위에 커다랗게 적혀있었다. 소용없는 짓이야 하고 불러오는 생각했다. 그는 매표원 아가씨 앞에 나서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갔다. 그녀가 버스에 탔을 때 그도 마침 도착해서 그녀 뒤에서 차를 탔다. 그는 그녀 건너편에 앉았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좌석이 열 몇 줄이 있었다. 나중에 새로 탄 사람들이 그의 시야를 가리자 다시 생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았지만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싸움 때문에 달라 보여서 그런가? 불러오는 얼굴을 문질렀다. 버스 위창에 비치는 모습으로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내 글자들을 아래로 훑었지만 읽지는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한 곳에 시선을 멈췄다. 가까운 거리에서 눈에 총을 맞아 죽은 어떤 포주의 사례에 대해 한 목격자가 증언을 하고 있는 기사였다. 그의 머리 위로 박쥐가 한 마리 날아다니다가 벽에 부딪혔죠. 나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단락이 바뀌지도 않고 돌연 다른 사건, 다른 사람을 언급하는 문장들이 이어지자 그는 놀랬다. 잠시 놀랐던 블로우는 화를 내면서 이럴 땐 단락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다. 그는 중앙 통로에서 매표원 아가씨 쪽으로 다가가 그녀를 엇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녀를 응시하지는 않았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블로우는 자신들이 멀리 외곽지대 공항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다. 지금은 밤이어서 아주 조용했다. 블로우는 아가씨 옆에서 걸어갔다. 그러나 동반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동반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얼마 후 그는 그녀를 건드려 보았다. 그녀는 멈춰서서 그에게 몸을 돌리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격렬하게 그를 만졌다. 다른 손에 들려있던 핸드백이 한순간 그녀 본인보다 더 친밀하게 여겨졌다. 한동안 그들은 얼마간 거리를 둔 채 서로 만지지 않고 나란히 걸어갔다. 건물 계단에서 그는 그녀를 다시 만졌다. 그녀는 뛰어가기 시작했고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문이 넓게 열려 있어서 그녀의 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들은 곧 한 몸이 되었다. 그가 아침에 소음 때문에 잠이 깨어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았을 때 마침 비행기 한 대가 착륙하는 게 보였다. 비행기 위치 표시 등의 번쩍거림 때문에 그는 커튼을 쳤다. 지금까지 전등을 끄고 있었기 때문에 커튼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불러오는 누워서 다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무능력 상태가 엄습했다.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가능한 한 정확한 명칭으로 불러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착륙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 활주로 위에서 요란하게 브레이크 소리를 내는 비행기를 그에 맞는 명칭으로 부를 수가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취사 도구가 놓인 구석을 잠시 쳐다보았다. 차 주전자와 싱크대 물통에 늘어져 있는 시든 꽃을 인상 깊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눈을 감자 더 이상 꽃과 차 주전자를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명칭 대신 물건을 상상하는 게 훨씬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며 문장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차 주전자가 끓는다. 꽃은 어떤 남자친구가 아가씨에게 선사한 것이다. 아무도 차 주전자를 전기 풍로에서 내려놓지 않는다. 차를 끓일까요? 하고 아가씨가 물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한참 후에 불러오는 참을 수가 없어서 눈을 떴다. 아가씨는 그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불러오는 신경이 예민해졌다. 눈을 뜨고 있으면 주변이 부담스러워졌고 눈을 감고 있으면 주변의 물건들을 표현할 단어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그녀와 잠을 잤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생각했다. 그는 욕실로 가서 오래도록 샤워를 했다. 블로우가 샤워를 끝내고 돌아오자 정말 차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었다. 샤워 소리에 잠이 깼어요 하고 아가씨가 말했다. 블로우는 그녀가 처음으로 그에게 직접 말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아직도 정신이 완전히 깬 것 같지가 않다고 대답했다. 차 주전자 속에 개미는 없었나? 개미요? 주전자에 끓는 물을 잔바닥에 있는 찻잎에다 부었을 때 그는 찻잎 대신 개미를 부었다. 그는 이전에 끓는 물을 개미에게 부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커튼을 다시 열었다. 뚜껑을 열어놓은 작고 둥근 찻잔을 안으로 햇빛이 비쳐들었을 때 찻잔 속의 차는 안쪽 벽에 반사되어 이상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찻잔을 가지고 식탁에 앉아있던 블로우는 멍하니 찻잔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찻잎의 독특한 빛에 매혹되어 옆의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즐거워졌다. 마침내 그는 찻잔 뚜껑을 닫았고 동시에 대화도 중단했다. 아가씨는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내 이름은 게르다예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블로우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아무런 이상함도 느끼지 못했을까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전기 기타로 연주하는 이탈리아 노래의 음반을 올려놓으며 나는 그의 목소리를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유행음악에 관심이 없는 블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침 식사를 가지러 잠깐 나갔을 때 나가면서 오늘은 월요일이구나 하고 말했다. 블로우는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얼마 후 블로우는 방금 당신이 처음으로 한 이야기들을 그녀가 마치 그녀 자신의 일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그는 그녀가 방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인용했고 혹시 그것에 대해 자신의 단어로 말할 경우에는 그녀의 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꺼리듯 매번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 남자 혹은 이 여자라는 지시어를 첫머리에 사용했다. 그는 현장감독이나 혹은 스튜미라는 이름의 축구선수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녀는 자신이 그들과 친한 사이인 양 금세 그 현장감독 스튜미씨 하는 식으로 말했다. 반면 그는 그녀가 프레디라는 지인에 대해 언급하다거나 혹은 스테판 스켈러 같은 명칭의 은십장에 대해 이야기하면 매번 이 프레디라고요? 혹은 이 스테판 스켈러라고요? 하면서 되물었다. 그녀는 자기가 이야기한 모든 것에 그가 끼어드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그의 이야기에는 거침없이 끼어들었는데 그는 그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그 사이 몇 번 그렇고 그런 대화가 오갔다. 그가 질문하면 그녀가 대답했고 그녀가 질문하면 그가 당연히 대답을 했다. 저 비행기가 제트기인가요? 아니요, 프로펠러 비행기요. 당신 어디 사세요? 이구에요. 자칫하다 그곳에서 싸웠던 이야기도 할 뻔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점점 더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가 대답하려고 하면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지레짐작했기 때문에 그는 입을 닫아버렸다. 그녀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할 일을 찾기도 했고 가끔은 어색하게 웃기도 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침대로 가 누웠다. 그는 그 여자 곁에 앉았다. 오늘 일하러 가지 않으세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갑자기 그는 그녀의 목을 졸랐다. 너무 세게 졸랐기 때문에 장난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바깥 복도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공포심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코에서 무엇인가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쉬는 소리를 냈다. 마침내 그는 어디선가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울퉁불퉁한 등길에 서서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져 아래에 있는 자동차를 때리는 소리 같았다. 그녀의 침이 니놀륨 바닥으로 흘러떨어졌다. 불안감이 커서 그는 곧 피곤해졌다. 바닥에 누웠지만 잠을 잘 수도 머리를 쳐둘 수도 없었다. 누군가가 바깥에서 얇은 천으로 문 손잡이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좀 잤다. 얼마 안 가서 잠이 깼다. 잠이 깬 첫 순간 그는 자신이 사방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바람이 어떻게 방 안으로 드나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일로 피부가 이상해진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온몸에서 림프액이 분출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일어나서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행주로 닦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옷걸이에 걸린 양복을 한 팔에 잔뜩 들고 배달용 차를 향해 잔디 위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집을 빠져나와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참을 걸어갔다. 그 다음 시외 버스를 타고 전철역까지 그곳에서 전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왔다. 호텔로 돌아와서야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줄 알고 호텔 측에서 가방을 따로 보관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요금을 계산하는 동안 호텔 사환이 보관실에서 가방을 가지고 왔다. 불러오는 가방에 흰 원자국이 생긴 것을 보고 밑바닥이 젖은 우유병을 그 위에 세워두었음을 알게 되었다. 안내인이 거스름돈을 찾는 동안 불러오는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가방 안을 뒤진 흔적을 보게 되었다. 칫솔 손잡이는 가죽 케이스 밖으로 나와 있었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위가 열린 채 놓여 있었다. 불러오는 사환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사환은 보관실 안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책상 뒤 안내인이 있는 공간은 대단히 좁아서 불러오는 안내인을 한 손으로 끌어당겨 다른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는 신용을 했다.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음에도 안내인은 뒤로 움찔하며 물러났다. 보관실에 들어간 사환은 감감 소식이었다. 불러오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점심시간 전에 맞춰 회사 인사계에 도착해서 서류를 받으려고 했다. 아직 서류가 정리되지 않아서 몇 군데 전화를 더 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전화 좀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린애가 전화를 받아서는 누가 시킨 말투로 엄마는 집에 없다고 말했다. 불러오는 전화를 끊었다. 그 사이 서류가 정리되었다. 그는 근로소득세 카드를 서류 가방에 넣었다. 아직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직원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불러오는 전화요금을 책상 위에 던져놓고 회사를 나왔다. 은행들도 문이 닫혀있었다. 그래서 당좌 계좌의 돈을 그는 저금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인출하기 위해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공원에 앉아 기다렸다. 그 손으로는 멀리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직 새 것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환불하기로 했다. 그는 버스를 타고 2구에 있는 자신의 숙소로 가서 사진기와 면도기도 같이 갖고 나왔다. 가게에서는 새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다. 블로우는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로 와서 여행 가방에 두 개의 우승컵을 넣었다. 그의 팀이 한 번은 토너먼트 경기에서 또 한 번은 컵대회에서 받은 것으로 물론 둘 다 모조품이었다. 거기에 기념품 하나와 도금 한 축구화 두 짝도 같이 넣었다. 그는 중고품 가게에 들러 아무도 없을 때 여행 가방을 열고 물건들을 꺼내 판매대 위에 늘어놓았다. 당연히 물건들을 팔 작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다가는 다시 물건들을 판매대에 집어대빨리 가방에 숨겼다. 누군가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다시 판매대 위에 내놓았다. 그는 뒤쪽 선반에 놓인 뮤직박스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사기로 만든 춤추는 여인이 흔히 볼 수 있는 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뮤직박스를 볼 때마다 이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정도 하지 않고 처음 물은 값에 물건들을 모두 팔아버렸다. 숙소에서 들고 나온 가벼운 외투를 팔에 걸치고 서부역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그는 이전에 매점에서 신문을 살 때 보았던 신문 파는 여자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털 외투를 입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신문을 사면서 신문과 동전을 주고받을 때 그녀의 검은 손톱도 자주 보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지금 매점 밖에서 보니까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어쨌든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의 인사에 대꾸하지도 않았다. 국경 방향으로 가는 기차가 하루에 몇 편 없어서 불러오는 다음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시사적인 영화들을 연속 상영하는 상영관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조명이 너무 밝아지기도 했고 여다치는 커튼 소리도 기분 나쁘게 들렸다. 커튼이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 보기 위해 눈을 떴다. 누군가가 그의 얼굴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불러오는 손전등을 든 안내원을 한 대 갈기고 영화관 옆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 그곳은 조용했고 햇볕도 들어왔다. 불러오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안내원이 그를 뒤쫓아와서 순경을 부르겠다고 했다. 불러오는 수도꼭지를 들고 손을 씻었다. 그리고 전기건조기의 스위치를 눌러 안내원이 사라질 때까지 더운 바람 아래서 양손을 말리고 있었다. 그런 다음 칫솔질을 했다. 한 손으로 이를 닦고 다른 손으로는 가볍게 주먹을 쥔 채 가슴을 누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쳐 보였다. 극장에서 만화영화 주인공들의 울고짖음과 강난의 소리가 들렸다. 이전에 블로우에게는 여자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가 알기로 지금 그녀는 남쪽 국경 지역의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국 전화부가 놓여있는 정거장 우체국에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곳엔 상호가 같은 업소가 몇 개 있었는데 주인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 게다가 전화번호는 들고만 있기에도 꽤 무거웠다. 전화번호부는 모두 뒷면이 위로 오게 매달아 놓았는데 얼굴을 아래쪽으로 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때 순경이 안으로 들어와서 신분증을 요구했다. 순경은 신분증과 블로우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극장 안내원이 고발했다고 했다. 잠시 후 블로우가 미안하게 됐다고 말하려는데 순경은 같이 지서로 좀 가자고 하면서 신분증을 돌려줬다. 블로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번호부로 한 대 갈겨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누군가가 고함을 질렀다. 봤더니 그 앞에 있는 전화박스에서 그리스인 노동자가 수화기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블로우는 깊이 고민한 뒤 기차 대신 버스를 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표를 바꾸고 소시지가 든 빵과 신문 몇 부를 산 뒤 고속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가 와 있었지만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운전자들은 조금 멀어진 곳에 함께 모여 떠들고 있었다. 블로우는 벤치에 가서 앉았다. 해가 비치고 있었다. 그는 소세지가 든 빵을 먹고 신문은 장거리 버스 여행 중에 읽으려고 옆에 놔뒀다. 버스의 양쪽 측면에 있는 짐칸은 텅 비어 있었다. 짐을 들고 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 블로우는 버스 뒷문이 닫힐 때까지 밖에서 오래도록 기다렸다. 그런 다음 그가 앞문으로 서둘러 올라타자 버스가 출발했다.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버스는 다시 정지했다. 블로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골 여자가 큰 소리로 우는 아이를 데리고 차에 올라탔다. 아이는 안에 들어오자 조용해졌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블로우는 마침 자기가 버스 바퀴 위의 좌석에 앉아있다는 걸 알았다. 바퀴 부분이 둥그스름하게 올라온 바닥에 올려놓은 발이 자꾸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래서 그는 필요할 경우 편안하게 뒤쪽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맨 뒷좌석 줄에 가서 앉았다.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별다른 의미 없이 백미러를 통해 운전사의 눈을 보았다. 블로우는 몸을 돌려 가방을 뒤에 놓고 밖을 내다보았다. 뒷문에서는 덜컹덜컹 소리가 났다. 버스 좌석은 손님들이 앞을 보고 앉도록 되어 있는데 블로우 앞에 있는 두 줄만 서로 마주보고 앉도록 되어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앞쪽에 차례로 앉아있던 손님들은 모두가 똑같이 말을 멈췄는데 뒤쪽에 마주보고 앉아있던 손님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블로우를 편안하게 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잠시 후 그의 옆쪽 구석에 앉아있던 어떤 부인이 버스는 시외로 빠져나가는 간선도로에 들어섰다. 그가 동전 몇 개를 떨어뜨렸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이거 당신 돈이죠 하고 말하면서 등받이와 좌석 사이의 틈에서 꺼낸 동전 하나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와 부인 사이에 있는 좌석의 중앙에는 또 다른 1센트짜리 미국 동전이 떨어져 있었다. 블로우는 좀 전에 몸을 돌렸을 때 떨어뜨린 것 같다고 대답하면서 동전들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부인은 그가 몸을 돌렸다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물었고 블로우는 다시 대답해 주었다. 앉은 자세가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말하고 듣고 하느라 블로우는 동전들을 주머니에 넣은 것을 잊고 있었다. 동전들은 극장 매표소에서 받았을 때처럼 그의 손에서 따뜻해졌다. 그는 얼마 전 축구 경기에서 사이드 선택을 위해 동전들을 땅에 던져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라고 말했다. 부인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말했다. 블로우는 신문을 폈다. 부인이 아, 인물 아니면 숫자로 선택하는 것이군요 하고 이해를 해서 블로우는 다시 신문을 접었다. 조금 전 자동차 바퀴 위 좌석에 앉을 때 외투고리를 옆에 있는 못에다 걸어놓고는 늘어진 외투자락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외투고리가 뜯어져 버렸다. 블로우는 외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부인 옆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길은 좋지 않았다. 버스 뒷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햇볕이 버스 문틈으로 가물가물 비쳐들고 있었다. 문틈을 찾아보지 않고도 신문지 위로 가물거리는 빛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는 신문을 한 줄도 빼놓지 않고 모두 읽었다. 그런 다음 고개를 들어 앞에 앉아있는 승객들을 바라보았다. 멀리 앉은 사람일수록 보기에 마음이 편했다. 얼마 후 차 안에서 가물거리던 빛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밖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불러오는 이렇게 많은 개별 기사들을 읽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데다 신문 냄새까지 계속 맡아서 머리가 아팠다. 다행히 버스는 도청 소재지에서 잠깐 정차했고 승객들은 그곳 휴게소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블로우가 밖에서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동안 안쪽 주점에서는 담배 자동 판매기의 쿵쾅거리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다. 그는 입구에서 불이 켜져 있는 전화박스를 보았다. 지금까지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 진동으로 귀가 멍멍했던 것에 비하면 전화박스 앞에 깔린 자갈을 밟는 소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는 박스 옆에 있는 쓰레기통 속에 신문들을 밀어 넣었다. 어떤 영화에서 밤중에 누군가가 쓰레기통에 신문을 버리면서 좋은 표적을 남겨두는 셈인데 하고 창가에 서 있던 상대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밖으로 나와 전화박스 그늘 밑에 선 블로우는 휴게소의 닫힌 커튼 뒤쪽 자동 오락기에서 나는 요란한 벨소리를 들었다. 술집에 들어와 보니 그 사이 텅 비어 있었다. 승객들은 다 나가고 없었다. 불러오는 선체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복도로 나왔다. 승객 몇 사람은 벌써 버스 안에 앉아 있었고 몇 사람은 문가에 서서 운전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좀 떨어진 곳에서는 어둠 속에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블로우는 단순히 시선을 돌리는 대신 손으로 입을 문질렀다. 복도 저편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승객들이 보였다. 입을 문질렀던 손에서는 자석 등받이에서 붙어있는 금속 손잡이 냄새가 났다. 이건 아닌데 하고 블로우는 생각했다. 운전사는 먼저 승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차를 타도록 신호를 보내고 시동을 걸었다. 마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듯 하는군 하고 블로우는 생각했다. 버스가 출발하자 누군가가 창문으로 급히 내던진 담배에서 불꽃이 일어 길바닥에 흩날렸다.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블로우는 구석으로 들어가 앉아서 다리를 자석 위로 쭉 뻗었다. 그는 구두끈을 풀어서 벗어놓고 창 쪽으로 몸을 기댄 채 맞은편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 손으로 목 뒤에 깍지를 끼고 앉아 좌석 위에 널려있는 빵 조각을 발로 밀어내고 팔 아랫부분으로 양 귀를 누른 채 바로 앞에 있는 팔꿈치를 바라보았다. 그는 팔꿈치 안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기도 하고 셔츠 소매 냄새를 맡기도 하고 알통 부분으로 턱을 비비기도 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버스 천장의 불빛을 쳐다보기도 했다.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지. 그는 등을 기대고 비스듬히 앉았던 자세를 똑바로 했다. 비탈에 서 있는 나무들이 그림자는 그 주변으로 버스가 지나갈 때 둥글게 흔들거렸다. 정면 유리 위에 놓인 두 개의 와이퍼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운전사 옆에 있는 차표 가방은 열려 있었고 버스의 중앙 통로에는 장갑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도로 옆 초원에는 소들이 엎드려 있었다. 이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설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내렸다. 그들은 운전사 곁에 서서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버스가 섰을 때 불러오는 버스 지붕 위에서 차덮개가 펄럭이는 소리를 들었다. 버스는 거듭해서 섰고 밖의 어두움 속에서 인사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좀 더 멀리 가서 그는 차단기가 없는 골널목을 보았다. 버스는 밤 12시가 되기 전에 국경 마을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블로우는 곧바로 정류장 옆에 있는 여관으로 들어갔다. 위층으로 안내하는 여정업원에게 혹시 이 마을에 사는 헤르타라는 성을 가진 여자를 아느냐고 물었다. 헤르타는 이곳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여인숙을 하고 있는 여자라고 여정업원이 알려주었다. 그런데 이 떠드는 소리는 뭐요? 하고 문을 나가는 아가씨에게 물어봤다. 그녀는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볼링 경기를 하는 소리예요 하며 방을 나갔다. 블로우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옷을 벗은 후 손을 씻고 침대에 가서 누웠다. 아래층에서 덜커덩거리는 소리와 꽝 하는 소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는 곧 잠이 들었다. 그는 스스로 잠이 깬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 잠에서 깨어났다. 주변은 조용했다. 무엇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았다. 잠시 후 그는 신문이 구겨지는 소리 때문에 놀라서 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니면 옷장의 삐그덕 소리 때문에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바지에서 동전 하나가 떨어져 침대 밑으로 굴러가 있었다. 벽에는 터키와의 전쟁 당시 이 마을의 모습을 그려놓은 동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성벽 앞으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고 성벽 뒤 종탑 속에는 종이 비스듬히 걸려 있어서 종소리가 격렬하게 울리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했다. 블로우는 아래쪽 종지기가 어떻게 종을 치는 밧줄에 의해 위로 들어올려 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밖에 있는 시민들이 모두 성문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몇 사람은 팔에 아이들을 안고 가고 있었고 개 한 마리가 어린애의 다리 사이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람에 채어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탑에 매달린 작은 비상종도 거의 뒤집힐 것처럼 보였다. 복도 밖 저쪽에서 짤깍하고 열쇠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잠이 완전히 깼다. 블로우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틀 전에 보행장애를 가진 학생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창밖에서 여종업원이 버스 운전사에게 하는 이야기였다. 운전사는 어젯밤 이 여관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 거의 빈차로 떠나기 직전이었다. 여종업원도 곧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잠시 혼자 객실에 앉아 있었다. 옆에 있는 의자 위의 신문들을 뒤적이다가 그 실종된 학생은 보행이 불편한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학생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여종업원이 다시 오면 신문기사에서 읽은 올바른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녀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고쳐주려고 했다. 블로우는 그러기 위해 무슨 말부터 해야 좋을까 하고 생각에 잠겼다. 그때 상자에 든 빈 맥주병을 마당 위로 끌고 가면서 나는 쨍그랑 소리가 들렸다. 마루에서 들리는 빈 맥주병 운반인의 목소리가 마치 옆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식당 주인의 어머니가 하루 종일 옆방에 앉아 텔레비전의 시간제 채널 프로그램을 본다고 여종업원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 후 블로우는 잡화점에 들러 셔츠, 내복 그리고 양발 몇 컬레를 사려고 했다. 어두운 창고에 있다 나온 여점원은 블로우가 긴 문장으로 말한 것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하나씩 말하자 그녀는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산대의 서랍을 열면서 고무장화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물건들을 플라스틱 주머니에 담으면서 더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수건, 넥타이, 털조끼. 여관에 돌아온 블로우는 옷을 갈아입고 벗은 옷들은 플라스틱 주머니에 차곡차곡 넣었다. 밖으로 나와 마을을 벗어나서 계속 길을 가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어떤 신축 건물 옆에 회반죽 섞은 기계가 작동을 멈춘 채 서 있었다. 너무 조용해서 블로우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들었다. 그는 멈춰서서 어떤 제재소의 나무 더미를 덮고 있는 검은 포장을 달아보며 제재소 일꾼들이 그 나무 더미 위에 앉아 새참을 먹으며 웅얼거리는 이야기 소리를 들었다. 두 선어체의 농가 및 세관 초소가 음식점과 함께 있는 것과 아스팔트 도로가 그곳에서 빙 돌아 마을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뚜렷하게 들어왔다. 그 도로에서 작은 길이 하나 갈라져 나와 있었다. 농가들 사이로 난 그 길에는 똑같이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는데 후에 포장이 돼야 할 길이었다. 그 다음 국경선 바로 앞까지 작은 다리를 건너가야 했다. 국경은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았다. 불러오는 국경 통과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초원 뒤로 매 한 마리가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매가 그 자리에서 날개를 펄럭이다가 급강화할 때 그는 매의 펄럭임과 급강화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매가 급강화한 그 장소를 주위에서 보았다. 매는 급강화하였다가 다시 날아오르기를 반복했다. 옥수밭을 지날 때는 밭의 다른 쪽 끝까지 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길을 본 게 아니라 둘로 나누어진 덤불숲의 줄기나 잎 그리고 옥수수 이삭들로 이루어진 더미를 보았다. 그 더미에서 나온 옥수수 알갱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게다가 도로 밑으로 개천이 제법 큰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불로우는 멈춰섰다. 그는 여인 숙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여종호봉과 마주쳤다. 그는 여주인 헤르타에 대해 물어보았다. 여종호봉은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하고 대답했다. 불러오는 선체로 맥주를 한 병 시켰다. 여종호봉은 식탁에서 의자를 내려놓았다. 불러오는 두 번째 의자를 식탁에서 내려놓고 앉았다. 여종호봉은 카운터 뒤로 걸어갔다. 불러오는 양 손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여종호봉은 허리를 구부리고 맥주병 뚜껑을 땄다. 불러오는 재떨이를 밀어놓았다. 여종호봉은 다른 식탁에서 맥주잔 받침대를 들고 왔다. 불러오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여종호봉은 병에다 씌워놓았던 잔을 벗겨들고 식탁 위에 잔 받침대를 놓고 잔을 그 위에 세우고 잔에다 술을 따르고 병을 식탁 위에 세워놓고 사라졌다. 또 시작이군. 불러오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잔에서 흘러내리는 맥주 거품과 성냥개비 두 개로 시계바늘을 만들어 놓은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부러진 성냥개비는 시침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밑으로 흘러내리는 맥주 거품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잔 받침대에 거품이 흘러내릴 위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이 바닥에 왁스를 바르고 있던 여종호보는 그에게 여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불러오는 고기를 끄덕이다가 여종호봉이 쳐다보자 그렇소 하고 대답했다. 한아이가 문도 닫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여종호봉은 그 어린애를 신발 벗는 입구까지 다시 쫓아내 주의를 준 다음 문을 닫았다. 여주인의 딸이에요. 여종호봉이 어린애를 부엌으로 데려가면서 말했다. 그녀는 다시 돌아와서 며칠 전에 한 남자가 여주인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샘을 파달라는 주문을 받고 왔다고 했어요. 여주인은 그를 곧 다시 내보내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버티자 지하실을 가리켰고 그 남자는 그곳에서 삽을 한 자루 들고 나왔어요. 그 사이 여주인은 사람 살리라며 도움을 청했죠. 그러자 남자는 도망을 쳤고 그녀는 불러오는 그녀의 말을 잠시 중단시켰다. 아이는 그때부터 샘을 파는 사람이 또 올까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사이 세관원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에서 화주를 한 잔 주문했다. 실종된 학생은 집에 돌아왔나요? 하고 여종호원이 물었다. 아니요,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고 세관원이 대답했다. 이틀씩이나 집을 나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하고 여종호원이 말했다. 세관원은 하지만 요즘 밤기운이 몹시 추운데 하고 대꾸했다. 그 아이는 항상 옷을 두툼하게 입고 있었어요 하고 여종호봉이 말했다. 그래요, 두툼하게 옷을 입고 있었지요 하고 세관원이 말했다. 그는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요 하고 덧붙였다. 멀리 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여종호봉도 반복해서 말했다. 불러오는 뮤직박스 위에 있는 손상된 사슴뿔을 보았다. 지뢰밭에서 죽은 사슴의 뿔이라고 여종호봉이 설명해 주었다. 부엌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여종호봉이 닫힌 문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여주인 헤르타가 부엌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잠시 서로를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여주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블로우는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그녀는 블로우가 앉은 식탁으로 와서 옆자리가 아닌 맞은편에 앉았다. 두 손은 식탁 아래 무릎 위에 얹어 놓았다. 블로우는 열린 문을 통해
부엌에서 냉장고가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린애가 냉장고 곁에 앉아 빵을 먹고 있었다. 여주인은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불러오는 자신의 숙소를 이 지역에 정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열린 문을 통해 저쪽 부엌에 여종업원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여주인은 양손을 식탁 위에 놓고 손등을 가렸다 보였다 했다. 여종업원은 블로우가 그녀를 위해 주문한 음료를 가져왔다. 어떤 그녀? 그 사이 텅 빈 부엌에서 냉장고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블로우는 문을 통해 부엌 조리대 위의 사과 껍질을 보았다. 조리대 아래에는 사과가 가득 든 쟁반이 있었다. 사과 몇 개는 아래로 굴러떨어져 바닥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문틀에 박혀있는 못에는 작업복이 걸려있었다. 여주인은 재떨이를 두 사람 사이에 밀어놓았다. 블로우가 병을 옆으로 밀어놓자 여주인은 성냥값을 앞에 놓았고 잔도 그 옆에 세워놓았다. 블로우도 그의 잔과 병을 그 옆 오른쪽에 밀어놓았다. 헤르타가 웃었다. 아이가 안으로 들어와 여주인 뒤 의자에 기대섰다.
그 아이는 부엌으로 뗄 나무를 가져오다가 한 손으로 문을 열면서 나무 토막들을 떨어뜨렸다. 여종업원이 떨어진 나무 토막들을 주워 모아 부엌으로 들고 들어갔고 아이는 여주인이 뒤에 있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섰던 것이다. 블로우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해 일어난 일 같았다. 누군가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다가 곧 사라졌다. 건물 주의 아들이라고 여주인은 이 말했다. 밖으로 소년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가 급히 이쪽으로 와서 얼굴을 창에 대고 보다가 다시 뛰어가 버렸다. 학교가 파했나 봐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때 길에 가구 운반차가 서는 바람에 실내가 컴컴해졌다. 저기 내 가구가 왔네 하고 여주인이 말했다. 블로우도 일어서서 가구를 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안으로 들어오면서 옷장 문이 열렸다. 블로우는 발로 그것을 닫았다. 옷장을 침실에 내려놓을 때 문이 또 열렸다. 운반 인부 중 하나가 블로우에게 열쇠를 주기에 그는 문을 잠갔다. 그러나 블로우는 자신이 주인은 아니라고 말했다. 자신이 무슨 말인가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았다. 여주인은 그를 식사에 초대했다. 블로우도 사실은 그녀 집에 머물려고 찾아왔지만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저녁에 다시 오려고 했다. 가구들이 있는 방에서 말하고 있던 여주인 헤르타가 막 밖으로 나가고 있던 그에게 뭐라고 대꾸를 했다. 어쨌든 그녀가 자신을 부른 곳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가 방으로 되돌아오면서 도처의 열린 문을 통해 본 것은 부엌 하덕 곁에 서 있는 여종업원과 침실 옷장에다 옷을 정돈하고 있는 여주인, 그리고 방에 있는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어린애의 모습이었다. 밖으로 나올 때 화덕에서 물이 끊는 소리를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창문이 열려있음에도 세간 초소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무실은 밖에서 볼 때 너무 어두웠다. 그러나 안에서는 블로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초소 옆을 지나가려면 숨을 죽이고 가야 할 거라고 혼자 생각했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는 일이 가능할까? 왜 하필 있음에도일까? 창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일이 가능할까? 처럼 있는데 란 단어를 쓸 수도 있지 않는가? 블로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가 그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 창문턱에 놓인 맥주병을 치웠다. 그는 병이 소파 밑으로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세간 초소 안에 소파가 있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참 뒤에 사무실에 라디오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는 곡선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마을을 향해 되돌아왔다. 마음이 가벼워져서 한 번은 달려보기도 했다. 그의 앞으로 마을을 향해 뻗은 길은 수수하고 정말로 좋았다. 얼마간 집들 사이로 걸어갔다. 카페에 들른 그는 주인이 뮤직박스를 켜놓자 판을 몇 장 돌려놓고는 다 돌아가기도 전에 그곳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면서 그는 주인이 플러그를 다시 뽑는 소리를 들었다. 길가 벤치에는 학생들 몇몇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과일가게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그에게 말을 걸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주머니는 그를 보면서 그가 좀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블로우 바로 앞에 서 있던 어린애가 뭐라고 말을 했지만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뒤쪽에서 오고 있던 순경이 과일 진열대 앞으로 가깝게 다가왔을 때 가게 아주머니는 곧 그에게 말을 걸었다. 마을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없었다. 블로우는 우체국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창고에 있는 벤치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전화는 되지 않았다. 낮에는 통화가 너무 밀린다고 했다. 그는 여직원에게 비난투의 말을 해주고 나왔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뒤에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지만 다 읽을 수는 없는 관계로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넘었네요. 근데 어쨌든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정말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그 내용보다 이제 서술이 많은 독특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또 읽으면서 또 도저히 신기했던 점은 인물 간의 대화를 추구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야기가 좀 진행되고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 어떤 소외되고 불안한 그런 블로우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단절시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물들, 뭐 쓰레기통에 뭐 신문을 집어넣는 행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어떤 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그런 어떤 그 뭐죠 물체들의 위치 그런 것들을 자신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불안한 그 블로우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또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그 축구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뭔가를 할 수 없는 혼란스러워지고 좀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대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블로우라는 이 주인공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을 하다가 뭐 미국에서 트레이너 축구 트레이너로 갔지만 실패한 인물, 이 사람도 원래는 이제 축구 선수였는데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낸다라는 어떤 소외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드러낸다는 점도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작품 같은 경우에 1972년에 그 세계적인 거장 감독이죠. 빔 벤더스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된 작품이랍니다. 저는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 한참 뒤에 태어난 사람이라 이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그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대표작이 이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영화는 봤는데 이제 뭐 이 영화는 그 쿠바 음악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빔 벤더스 감독의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배우, 여자 배우 우리나라에 임수정 씨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꼭 한번 만나시길. 그래서 뭐 같은 그 빔 벤더스 감독님이 찍으시는 영화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책은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이라는 페터 한트케 씨의 어떤 소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